오늘 12월 25일 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초자연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장은 그분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동물들, 그리고 물 아래 물고기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시초와 기원에 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씀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곳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포함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그것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었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으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쫓으며 홍해를 건너가려 할때 바닷물은 다시 합쳐져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이스라엘 자손을 먹였고 또 성경이 그 증거하기를 그들의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의 신발은 닳아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허물어진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적이나 초자연적 역사들에 관한 목록을 만든다면 그 목록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업적들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경이로운 기적은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가볍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이 기적들 가운데 기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가장 큰 기적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의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질 수 없었던 존재가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이유를 알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우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태어났습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성대한 개막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진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축복받는 성탄절 보내세요 라며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서 구세주를 말하는 단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연말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날을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서 기대를 하고, 언론 매체들은 이날을 그저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이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탄절이 지닌 의미는 기독교의 한 축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며 또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전설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수세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었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신다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음에 대해서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모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훨씬 이전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기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남으로써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구세주를 주시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시면서도 그 두 가지의 본성으로 인해 두 개의 존재로 나눠지지 않는 단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 몸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놀라워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그분의 백성들로 성막을 짓기 위해 헌물을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의 목적에 관해서는 8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소식보다 더 환상적이고 가슴 뛰는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의 성육하심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선포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으며 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에 합당한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놓으신 뜻의 일부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성육하심이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진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제공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육하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요셉에게 선포되어집니다.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와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 생적인 죽음은 그분의 성육신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후반부에 이런 진리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곧 자신들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태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잉태됨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사람이 새로 태어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께서 완전체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그 위에 덧입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성자, 말씀이신 로고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되시며 거룩하시고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하심의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육신에 대하여 선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녀의 태 안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참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히 마리아를 성령으로 붙잡아 그분의 구원사역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 어떠한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성육하신 성자님의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태에 가지고 있음을 발견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에는 그녀의 유일무이한 잉태됨에 관하여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생각할 여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리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의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중간에 보시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면이 이스라엘의 구루터가 되어 남겨진 자들의 오랜 과정의 순종과 믿음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셨음과 그가 또한 완전한 사람인 어머니를 통하여 정상적인 잉태와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음을 가르치며 믿었고 고백해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인성이었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라는 진리가 이러한 유일한 경우의 가르침과 아주 잘 부합됩니다. 니케아 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하신 아들 혹은 로고스는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 청년 예수님, 또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신 때가 없었으며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성육신의 교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성육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둘이 아닌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육체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함을 또한 지니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본성과 신성,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지니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화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이 또한 신격화된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위격, 즉 성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기 451년에 있었던 칼게돈 공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 성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분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을 독생자로 인정한다. 두 본성이 혼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 연합체로 알려졌으나 두 본성의 차이는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았으며 각 본성의 속성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 다 같이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두 위격에 나누이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동일한 아들로서 독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둘째로 성육신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성경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신으로 보내주셨으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보내주셨으며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정통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은 기적적인 잉태와 동정녀의 출산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분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육신 과정의 방법을 신비함 속에 섬세하게 감춰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의 결과가 바로 성육신 하신 말씀, 로고스입니다. 신인적 인격을 갖추신 분, 거룩한 이, 그리고 죄 없으신 이라고 묘사되신 분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던 마리아 자신의 생각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세주가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마리아의 아들은 인간 어머니가 계셨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은 사도 요한의 글에서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평행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구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모든 성경 번역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또한 육신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계시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이며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의 장점이 되십니다.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NASB 성경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변역되었습니다. 또한 ESV 성경에서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옆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대신하시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덧입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중의 기적인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삶을 사랑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그분의 보혈로 지불하고서 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주님의 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옵기는 이날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쁜 날이 되며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